말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미안하지만 물 좀 갖다 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Rome chapter 12 verse 2.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앞에 여러분, 먼저 우리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유평 형제, 유진자매, 우리 같이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자, 새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리고 신년 첫 예배인데 부엌에 계신 분들 좀 빨리 오셔요. 예, 예배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배너가 바뀌었어요. 이걸 배너라고 그러는데,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교회 2014년도 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념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성군데요, 칸이 좁아갖고 다 넣지를 못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에 오시면, 교회에 오시면 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성구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죠? 성도의 5대 기본생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이사야 말씀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 더 기도가 투명해지고 예배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실 때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어두웠다면 밝은 마음, 슬펐다면 기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서 또 로마서 12장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은 살아 역사하니까, 말씀의 근본은 예수님이시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저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새겨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희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시작하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행동 강령이 있어요. 프린시플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본받지 말고라는 말, 이게 중요한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새롭게 하라는 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는 말. 그리고 맨 끝에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 이 네 가지의 이 신앙의 원리,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행동강령, 이 신앙의 원리 네 가지를 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죄악된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의 세태들, 이런 것을 아우러 이 세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이 없는 세상의 행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세상의 행태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풀어보면 아, 무슨 말씀인지 더 와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다면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는 세상 중에 그럼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멀어지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무엇인가? 사단은요,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아주 귀계하게, 아주 영리하게 그 심령과 마음과 삶 속에 침투하여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을 성경을 보며 묵상하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살면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생각 속에 참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깨달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고 또 제가 받은 감동은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는 이 근심 덩어리가 참 커요. 굉장히 커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소망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더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막 올라오는 것이 더 큽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줄을 서서 이 근심 저 근심 우리를 계속 붙잡아 참 내려뜨리려고 하는 그런 근심의 마음이 더 큽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행스럽게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출발하셔서 소망과 믿음이 넘쳐흐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넘쳐흐른다면 참 다행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이날 이 부활의 아침에 와서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이 주일 예배에 왔으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근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참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근심들이 있다라면 한번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이 근심을 어떻게 덜어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안에 있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근심하게 돼요. 당연하죠? 성경을 한번 여러 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지요? 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만의 세상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웁는 동안 모세가 내려올 때가 됐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오지? 혹시 죽었나? 도망갔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의 종으로 살 때는 뭐 별 그렇게까지 뭐 자기들이 앞날에 대해 근심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것도 없고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살면 됐지만 뭐 일 열심히 하면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뭐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 막 그렇게 강하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살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가는 도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 밑에 광야에 자기들은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버려진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을 인도해 가던 모세는 없어졌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지혜와 또 앞날에 살 계획과 이 좋은 모든 것들을 갖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나중에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주게하셨던 그 금붙이들을 싹 다 걷어가지고는 아주 저들이 보기에도 좋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의 군대로부터 홍해를 갈라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시내산 그 높은 수천 미터 산에 올라가 있는데도요 그 잔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미 그 귀에서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까지 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여서 가까스로 그것은 뜯어말리고 그 일의 중심적인 일 한 사람들만 벌하는 것으로 끝내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바로 이거는 근심 때문이요. 결국 그 근심은 믿음이 없기에 우리들 속에 자꾸만 찾아들고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하는 것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는 근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욥기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여러분 근심이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저만큼 놓고 내 나름대로 내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근심을 품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주인 노릇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면서 저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저들끼리 기뻐하고 말았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엉뚱한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인데 보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거기서 즐겁기는 즐거운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근심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해결치 못해주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엘리야의 말대로 낮잠이나 자는 그런 신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들어오면 주인 노릇하는데요 이 근심을 풀어보려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서 계속 말을 합니다. 이렇게도 말을 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30분을 말해보고 1시간을 말해보고 2시간, 3시간을 말해봐도 이 근심이 풀리질 않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하면 이 근심이 풀리느냐?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근심이 떠올라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끌고 가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안 들어오고요. 좋은 것을 봐도 좋은 줄 모르고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뭐까지 상하게 한다고요?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 되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신경성 관절염인 거예요. 소위 의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잠언서에는 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양약이 돼요. 이걸 조금 순서를 17장과 15장을 좀 바꿔 말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이 돼서 얼굴이 빛나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이 들어오면 뼈를 마르게 하고 뭐를 상하게 해요? 심령을 상하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해요. 영육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면? 근심이 들어오면. 근심은 뭐가 없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대충 여기 이 정도까지 오면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이 근심이란 놈을 물리칠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화끈하게 어떤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재미있는 말로 여러분에게 먼저 이 근심을 푸는 법을 알려드리고 또 말씀액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심을 하면 의학적으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근심을 하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많대요. 여러분, 뇌졸중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뭐 스트로크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것을 뭐 이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뇌졸중 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이 있어요. 갑자기 의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둘 다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뇌출혈이라는 것은 뇌혈관이 터진 거,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이 막힌 거. 둘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아우러서 뇌졸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 이게 뭐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근심하면 혈관이 축소가 돼요. 수축이 돼요. 쫄아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굉장히 근심, 걱정,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간이 쫄아붙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간은 피덩입니다. 피가 모인 겁니다. 그 옛말이 맞아요. 근심, 걱정하면요, 간이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활동을 사람이 잘 못해. 그 말이 되더라고. 큰일을 하는 사람은 간이 크다 그러잖아요. 정말 큰일을 하는 사람은 간이 크답니다. 건강하거든. 또 간 큰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은요 간 떨어져요. 저희 장인은 목사님이 간이 크시더라고. 간 큰 일을 많이 하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간을 검사했는데 간이 떨어져 있대요. 그 맞더라고. 여러분, 근데 간이 쫄아붙었다, 뭐 가슴이 쫄아붙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참 우리 조상들 참 과학적이세요. 사람이 근심을 하면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쫄아요. 그러면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혀있던 것이 이제 완전히 막히면서 결국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이 쫄아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는 많은데 관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빨리 돌면서 약해진 혈관 부분이 또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도 보니까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뼈는 피가 안 가면 마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저기가 쑤시는 거예요. 피가 잘 안 가서. 심령이 상한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든 성경의 눈으로 보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쫄아붙었던 이 혈관을 늘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웃는 거예요. 사람이 웃으면 줄어붙었던 졸아붙었던 이 혈관이 늘어난답니다. 거의 안 하죠? 심지어는 가짜로 웃어도 얘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늘어난대요. 여러분이 배꼽을 잡고 막 웃으면요 에어로빅 20분 땀을 흡수한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적인, 의학적인 상식을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이런 묵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몸에 이롭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섭리,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시길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마다 그 평가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복이 좋았더라 혹은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만들어놓은 피조물들을 보시고 복이 좋으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목적은 좋으려고 사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려고 사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외쳤다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도망다닐지언정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갈지언정 자기 주변에 억울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와갖고 맨날 한단 소리가 근심, 걱정, 원수를 갖다가 처단하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그 주변에 드글드글 했으면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지 삶의 원리를 그는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도 제대로 깨달아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를 북돋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북돋으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인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자꾸 근심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이 아침에 산에서 굴에서 피신해서 자고 일어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일어났겠어요. 1,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니 숨을 곳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현상금을 걸어놔가지고 원티드 이래가지고는 다윗을 갖다가 고발하도록 여기저기 또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호기가로대 호기가로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호기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저기서 다윗을 봤다고 사울 왕에게 갔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도 특공대를 뽑아가지고는 다윗을 쫓아왔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신세가 한탄이 되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대들,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세대들, 경쟁자를 죽여서라도 라이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왕권과 욕심을 지키려고 하는 세대들, 다윗이 잘못한 거 없는 거 알면서도 그 현상금이 좋아서 그 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다윗을 핍박하는 온 세대를 맞서거나 본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였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좋은 말을 해주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주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룩해놓고 다 이루었으니 와서 어떤 왕권을 이어받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위로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며 하나님부터 눈을 뜨자마자 찾은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근심을 찾고 사람을 찾고 그 어떤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찾았다고요? 하나님부터 찾았어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 우리를 만나주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를 배웁고 라고 하는 시편의 기사가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욥기 16장 6절의 말씀, 내가 아무리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가만히 있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이 근심을 물리치고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 역사하셔서 모든 근심된 일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우리를 기뻐 뛰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뱅이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곧 하나님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이분은 좋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분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누구의 이름을 준다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막 자기가 진리란 사람이 많아요. 나를 따라오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는 나사렛에서 자라고 크신 그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셔요. 그 앉은뱅이는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었겠어요. 그분에게는 두려움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했을 것이에요. 유명한 어떤 실력 있는 의사도 필요했을 것이에요. 자기를 들것에 들고 다녀주는 그런 돕는 자들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간 식구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가장 최고의 분이 되며 가장 필요한 분이 된 줄로 알고 그 이름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을 주면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요. 유명한 의사가 와도 고칠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들것에 싣고 다녔어도 불편한 건 여전했을 것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근심을 이기고 그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의 불편함을 이기고 그의 여러 가지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를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그 이름이 근심을 쫓아버리고 불편함을 쫓아버리고 원망을 쫓아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했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걷기만 했어요? 뛰었어요. 뛰다가 뭐까지 했어요? 찬양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찬양을 뭐 배웠겠어요? 알았겠어요? 아마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랩으로 했을 것 같아. 주님은 나의 생명 되시고 뭐 이러면서 막 했을 것 같아. 찬양을 모르니까. 옛날 시골교회 가면 우리 노인 그 어르신들 찬양 부르는 것 같으면 찬양은 500곡인데 멜로디는 하나잖아요. 도도도도 레레레. 아니 내가 왜 또 낮은데, 하여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분의 찬양이 사람 듣기에 아름다울지 어떨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이런 찬양들이, 승리의 찬양들이, 극복의 찬양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잡으면 예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이름, 부활의 이름, 영생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시비는 물러가고 우리의 쪼그라들었던 혈관이 확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걸으라고 했는데 심지어 뛰면서 찬양하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하면 원도 없겠네 했는데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주셔 막 그냥. 아멘 안 해요? 아멘 잘해갖고 수지 맞는 분 저 많이 봤어요. 아멘 하세요.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래요. 미국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주의 이름과 성령으로 선포하면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약팔로 온 것도 아니고 책팔로 온 것도 아니고. 맞네. 신약 구약 팔고 성경 팔로 왔네요. 자, 계속 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지금까지도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재산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많답니다. 수많은 처첩을 거드리고 아들, 딸을 낳고 다른 나라 왕들이 그하고 점심 한끼 하려고 막 1억, 2억씩 내고 그랬습니다. 시바 나라의 여왕은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억만금을 갖다 줬어요. 그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지혜가 넘쳤고요. 사람이 많았고요. 조상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나라를 가졌고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놓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 그것을 누리기에 급급했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그의 말대로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죠? 여러분, 작은 여우가 뭘 하겠는가 하고 내버려 뒀어요. 우리가 한 번쯤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했는데 요거 한 번 딱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신앙의 삶은 엉망진창에 되어 있는 것을 내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요. 딱 한 번. 그러다가 딱 한 번이 딱 두 번, 딱 세 번, 딱 네 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이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한 번 먹었습니까? 열 번 먹었습니까? 네? 잘 아시네. 그게 하와만의 일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와는요, 딱 한 번 선악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아담은요, 아내가 먹는 거 보고 딱 한 번 먹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죽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화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혹은 화를 냈기 때문이다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거 자꾸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창피가 되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했을지라도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도 뛰며 걸으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아홉 명은 주님께 와 감사치도 않고 그냥 세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딱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와 감사하며 살아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 세대는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고 승리를 하고 응답을 받아 기쁩니다. 할렐루야! 100이면 99는 그러고 떠나가. 세상으로 그걸 안고 떠나가요. 주님께 다시 와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옆에 붙어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요.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붙인다면 그리고 하나님 옆에 있었네. 늘 있었네. 이게 하나 더 붙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승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고 주신 그 자체만 누리다가 다시금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에 보면 아이러니한 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마르다는 언니, 마리아는 동생. 예수님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 근본적인 것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기 위한 거였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거였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가 벌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그 다른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바라봤죠?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어디 앉으시나, 어디 앉아서 들으면 더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는 그 이 좀 다 언니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뭘 요리를 해드려야 잘 드시려나. 손님들이 오는데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어디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어떻게 자리를 해서 앉고 음식은 뭐를 해서 내놓고 간식은 뭘 해서 내놓고. 이 생각이 주님만 생각하는 마리아는 단순해. 근데 이 마르다는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래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의 심령을 꿰뚫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예배 다음에 할 일을 지금 꽂고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미장원 가고 월마 가야 되고 백화점 가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 이번에서 배운 게 있어요. 마지막 날 이 아이스톰이 온다고 털새는 일개표가 돼 있어요. 한 7시부터. 그런데 마지막 강사가 올라가시더니 마이크를 안 놓네. 30분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1시간 반을 해버린 거예요. 30분이 딱 지나가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월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가 보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시계만 보고 있느니 듣는 게 낫겠다. 그래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엇을 그분에게 들었느냐? 이번에 아이들이 그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분이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 오신 강사님들 공이 마지막 강사님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네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날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대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 나는 주를 위해 쓰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누군지 많이 밝혀졌죠, 벌써. 근데 주님을 내놓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누군가, 나는 세상에 불쌍한 남자 하나 있어. 조각이 있어요. 생각하는 남자 로댕이 생각하는 남자라고 조각을 해놨어. 그 남자 발가벗고 이러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생각하는 남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근심 걱정하면요 그렇게 추운 거예요. 아마 로댕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 한 남자가 뻘거벗고 막 얼굴을 찡그리고 이러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 제목이 생각하는 뭐? 남자. 옷 하나도 안 입었어요. 인생이 춥고 떨리고 벌거벗은 거예요. 생각 많으면. 여러분,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바빠버리고 많은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고 싶은 그 유혹에 우리가 딱 한 번이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가 앞으로 은혜를 받았으나 뒤로 나가는 은혜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받은 만 못한 것 같아. 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하는 근심이 하나 더 들어왔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는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교회 와도. 근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예배도 안 빼먹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건 왜 그럴까요? 선우가 잘못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붙들고 딱 막아야 돼요. 내 생각과 어떤 판단이 딴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딱 막아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특히 연초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심 걱정 갖고 뒹굴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러지 마시고요. 많은 일을 예배 외적인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리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리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부터 부르게 되면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뭘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바쁜 이유, 10중 8구는 뭐 때문이죠? 돈 때문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선히 만드시고 돈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자체를 사랑하면,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이혼한 부부 사이에 그 구워준 돈 1억을 받기 위해서 전처가 사람 셋을 사서 돈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아, 이것이 일이 어찌저찌 되다가 남편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새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분이고 경험이 많은 분도 판단이 흐려지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마비 상태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마비가 될 걸 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 딱 한 번이라는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대를 본받게 되면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런 우를 우리가 저지르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한 대지만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 특별히 이 세대가 품고 있는 이 근심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뭐 부른다고 뭐 다를 게 있냐 이러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자기 생각들을 더하다가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고생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성경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무식 단순하게 하게 되면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짧게 한 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여러분 실망시켜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면서 최고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최고가 되지 못해서. 최고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잊혀지게 됩니다.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을 놓고 한국의 김연아 선수하고 일본의 그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선수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금메달을 딸 것이냐. 둘 다 200점을 넘는 아주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는 피겨 스케이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겠죠. 그리고 금메달을 딴 사람은 아마 오래도록 영원히 기억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2등을 한 사람은 어쩌면 2등 했어?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 김연아 자매 아니고요. 우리 김연아 피겨 스케이터. 얼마나 작년 밴쿠버 올림픽인가요? 거기서 피겨 스케이팅을 얼마나 잘했느냐면 미국의 클린턴 장관이 친서를 보낼 정도로 또 여기저기 대단한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참 전화를 할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피겨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이 여자 피겨 스케이팅 게임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1등이냐? 그런데 우리는 그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최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감동을 주는 이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솔직히 저도 몰라요.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이.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요즘이 왜 근심하느냐? 최고가 되려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최고는 한 사람이 되는데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못 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또 된 사람도 근심이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최초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교회를 처음 나왔던 날, 여러분의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여러분의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 여러분의 남편이 왜 이렇게 안전해주나,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처음 만나서 설렜던 때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아내가 나한테 왜 이렇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나, 그러나 처음 만나서 그 설렜던 날을 기억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싶지만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첫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0년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대단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교회를 세우신 서정구 목사님의 마음,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벅차 올랐겠느냐. 그런 설레임과 그런 순수함과 열정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온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 40년 가까이 동안 수백 수천 명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울러 그 첫 모든 것을 이루게 주님께 쓰임받았던 우리의 첫 목사님 서정구 목사님, 은퇴 목사님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 최고가 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첫 것을, 첫 사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순수해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 그거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셔서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스스로 첫 순간 또 첫 사람에게 돌아가서 우리를 낮추고 순수하게 만드시면서 한번 다시금 우리의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야 될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최고가 아닌 첫 것, 주님이 주셨던 그 첫 은혜들, 첫 사람들 생각하게 하며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얼룩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더욱 순수해지게 하시며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근심보다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